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하나의 문제를 이야기하겠는데 바로 살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비교적 민감합니다. 무릇 정법 수련이라면 모두 절대적으로 살생을 금지합니다. 그럼 속인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와서 바람보고 수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수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역사상 많은 고문은 살생 문제를 이렇게 중하게 보며 모두 살생을 금지하였는가? 종교 중에서는 살생을 하면 업을 빚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살생을 한다면 자신에게 대단히 큰 죄업을 빚게 되어 더 수련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란 업이 구르고 굴러서 이 한 지경에 온 것으로서 아주 위험합니다. 하지만 나는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이 아직 불성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법을 전합니다. 물론 내가 이런 일을 하자 초기에 남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당신은 또 이 법을 내놓는다. 말밖의 뜻이라면 인류의 도덕이 이미 대단히 부패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력이 대단히 큽니다. 예전에 원시불교 중에서는 살생이란 주로 살인을 가리킨 것으로 가장 엄중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면 이 사람은 곧 수련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불교가 발전 과정 중에서 점차적으로 이 큰 가축을 중하게 여겼으며 마지막에 대승 불교가 오늘날에 발전되어 오면서 이 작은 생명마저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지막에 발전하다 보니 일부분 스님들은 극단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는데도 개미를 밟아줄까봐 두려워하며 벌레를 밟아죽일까봐 겁나했습니다. 그리하여 뛰어넘으며 다니고 땅 위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바른 애기 됩니다. 내가 말한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들이 수련은 마땅히 정정당당하게 수련해야 하는 만큼 우리들은 일부러 어떤 생명이든지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이 생활하는 환경과 생활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무의식 중에 그 벌레가 길에서 밟혀지겠다면 그것은 생물계에서 하나의 생태평형이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생각에 그것은 아마 수명이 끝났으며 마땅히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아마 이를 할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일부러 어떠한 생명을 해치지 않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활 방식, 생활 환경, 생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역시 그렇게 너무 소심한 군자처럼 다른 하나의 극단으로 갈 수 없으며 그것 또한 집착심인 것으로 그것이 집착이 아닌가. 내가 말한다면 강렬한 집착입니다. 이런 설에 따른다면 당신이 한 발자국 내디뎠을 적에 벌레를 밟지 않고 개미를 밟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미시적인 하에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미시적인 생물과 더욱 작은 벌레를 밟아주겠는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건 살생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이 문제를 볼 수 없으며 우리는 마땅히 대범하게 수련해야 하고 정정당당하게 수련해야 합니다. 큰 것으로부터 작아내야 하는 것으로 자신을 제거시켜야 하며 어떠한 극단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살생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보는가? 종교는 그의 종교에서의 설이 있고 우리 여기에는 지금 우리들이 본 진실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살생은 두 개 면에서 심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발견하건대 한 사람이 태생할 적에 많고도 많은 공간에 모두 하나의 당신이 생기게 되며 생김새는 당신과 같고 똑같은 이름을 부르며 일생 중에서 하는 일이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작은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우주의 공간 중에서 이러한 범위 내에 모두 하나의 당신이 태생하게 되는데 내가 말한다면 사람이란 하나의 대단히 복잡한 복잡체이며 그와 당신의 연대적 관계는 마치 우리 그 과학기술계에서 분자 보고를 그린 것과 같이 하나의 공이 한 가닥 선으로 이어지고 또 하나의 공이 한 가닥 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며 이리저리 이어진 것으로 이런 관계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이며 모두 당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한다면 당신이 하나의 완벽한 한 몸입니다. 그럼 이 속에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 중에 어느 한 당신이나 혹은 그 속에 어느 한 생명체가 있는데 그의 생명이 노동을 다 걷지 못하고 중도에서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피살되고 살생되었거나 혹은 기타 천재 인화로 죽어버렸다면 하나의 아주 위험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죽어버린 생명은 어디 갈 곳이 없게 됩니다.
他就无处可去。왜
갈 곳이 없다고 하는가? 왜냐하면 그의 생명은 전반적으로 모든 그가 생명이 전부 과정을 다 끝마치기를 기다렸어야만이 비로소 그의 귀속으로 함께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중에 하나가 죽었다면 그는 갈 곳이 없으며 계속 기다려야 하는데 그런 기다림이란 대단히 고생스럽습니다. 예전의 사람들은 이전이 그 스님은 초도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진정한 초도의 함의는 바로 이러한 고혼야귀, 갈 곳이 없는 이런 사람을 초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 중에서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본다면 그는 확실히 하나의 대단히 고생스러운 경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그의 생명을 해친 사람을 몹시 미워하게 되는데 그 생명이 기간 내에 줄곧 미워할 것으로 그의 머릿속에는 음력이 생기고 끊임없이 공중에서 음력 마당이 생겨 그의 생명을 해친 사람의 몸으로 가해줍니다. 그럼 살인하고 살생한 사람은 음력이 끊임없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살생 자체가 대단히 큰 업을 빚게 됩니다. 한 생명을 하나의 무척 고통스러운 경지에 빠지게 하였으며 아울러 하나의 상당히 멀고 오랜 기간에 이렇게 되게끔 하였으므로 이는 심각한 한 면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본다면 확실히 이러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상황은 사람이란 그의 일생이 태색하였다 해도 좋고 그의 생명이 전반 과정을 다 끝마쳤다 해도 좋고 그가 출생하기만 하면 그의 일생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일생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배치한 것인가? 어쨌든 간에 그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령 정말로 어떤 사람이 그의 생명을 대체하였다고 한다면 다만 그의 일생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사회에 나오기 마련이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마련이라 그의 생명이 어떻게 그 생명의 전반 과정을 걸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어떤 사회관계가 발생하는가 하는 이 일체는 모두 균형적이고 잘 배치해 놓은 것으로 만약 한 생명체가 죽어버린다면 고급 생명이 배치한 이 사회 질서를 교란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사업하며 그의 사업을 통하여 다른 면과 연락을 취하게 되고 그의 제품이 나와서는 타인에게 유리로운 것인데 어쨌든 여러 면이 사회관계가 결함받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살생을 한 다음 그 고급 생명마저도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수련할 수 있겠는가를 당신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렇듯 심각합니다. 때문에 이전이 어떤 세간소도에서 사부의 증차가 높지 못한 데다가 일단 살생만 하면 그 사부마저도 날아서 재수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생 문제는 우리들이 볼 때 확실히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자비심 문제에 연관됩니다. 특히 불가에서의 수련은 자비를 주장합니다. 자비가 없다면 중생을 널리 제도할 수 없는 것인데 살생을 하면 그것은 자비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건 역시 자비심 문제에 연관된 것이 아닌가? 어떠한 일이나 모두 인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지를 막론하고 아마 당신은 이전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빚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해치려고 할 것인 즉 아마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나쁜 일을 하고 사람이 내내 나쁜 짓을 한다면 그것은 통제를 잃어버린 것이라 통제를 잃어버리면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으며 그는 업을 빚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보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역시 아주 심각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많은 생명체들이 사람의 생명체와 똑같음을 발견합니다. 불교 중에서는 육도윤회를 이야기하는데 만약 정말이라면 기타 동물, 몸에 있는 영체, 그것과 사람의 왼손은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일은 시간이 있다면 내가 지금이 과학이 발견한 일부 일들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이 문제를 제출하며 만일 당신이 수련하려 생각한다면 만일 당신이 파룬다파 중에서 수련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더는 살생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이곳은 남방이기 때문에 더욱이 여름에는 신선한 것으로 먹지 않으면 금방 냄새가 나고 썩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영공인에게 설법하는 것이지 석인에게 어떻게 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내가 생각하건대 이 일은 여러분 자신이 가서 짐작하기를 바랍니다. 이 살생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어 나는 방금 너무 조심스러운 분자가 되어 길을 가도 개미를 밟아줄까봐 겁나 한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먹는 일체 식물에 다 생명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모두 목을 졸라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말아야 할 텐데 그럼 무슨 수련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할 것습니다. 이 남방에 파리나 모기가 아주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1년 사계절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물고 있습니다. 파리는 아주 더러운 것으로 당신은 연공하니까 병일 새니까 봐 겁나지 않지만 그 어린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세균을 옮겨줄 수 있지 않은가? 나더러 말하라고 한다면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쫓아버리면 그만입니다. 파리를 쫓아내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그 모기는 몰아내기가 힘들며 그것은 어디가 어두우면 어디로 가는데 그것이 꼼짝 안 하고 있기에 당신이 몰아내도 잘 나가지 않다가 저녁이 되면 또 나와 당신을 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문제를 이렇게 대하도록 합시다. 나는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 생활하는 환경,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 사람이 생활하는 형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 만일 그 먹이가 사람을 문다면 때려 죽이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연공하기에 두려울 것 없지만 어린애가 물린다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전염병에 걸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려 죽였다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고하게 일부러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한해서입니다. 다른 것들은 누가 나를 건드렸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죽여버린다면 그건 안 됩니다. 나는 또 여러분에게 예를 들겠습니다. 석가모니가 2500년 전 고인도에서 법을 전할 때에 이런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하루 그가 모욕을 하려고 하였는데 산림인지라 저거는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작은 제자들로 목욕통을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그 목욕통은 현대화한 목욕통이 아니라 아마 돌로 된 것이고 아주 평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제자는 이 목욕통을 씻으러 갔는데 목욕통 안에 벌레들이 가득 기어다녔습니다. 돌로 된 목욕통이라 벌레들이 가득 기어다녀서 몰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작은 제자가 보니 만일 이 벌레들을 쓸어낸다면 그것들이 죽게 됩니다. 한 바퀴 돌아도 무슨 방법이 없고 이것은 살생이 아닌가고 생각한 그는 돌아와서 석가모니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부님, 목욕통 안에 벌레들이 가득 기어다닙니다. 그 뜻인즉 이런 것을 쓸어내면 그 벌레들이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한마디 말했습니다. 자네는 가서 그 목욕통을 깨끗이 씻게나. 석가모니 분부를 받고 온 그는 되돌아 한 바퀴 돌고는 또 돌아갔습니다. 그는 석가모니가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부님, 이 목욕통 안에 벌레가 가득 기어다니는데 제가 쓸어버리면 벌레들은 다 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석가모니가 보니 그가 깨우치지 못하는지라 곧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들을 씻으라는 것은 목욕통이야. 그러자 그는 홀련히 깨우쳐 그 목욕통을 깨끗이 씻었고 석가모니는 목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땅에 벌레가 있다고 하여 우리들은 길도 걷지 않으며 목욕통 안에 벌레가 있다 하여 목욕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채, 양고기 모두 다 생명체인데 우리가 목을 다 졸라맨다면 이건 안 됩니다. 사람이라 바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살생이란 예전에는 줄곧 큰 생명을 말한 것이며 대단히 중하게 여겼습니다. 비록 일부 작은 생명일지라도 아주 중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되도록 살생을 하지 않으며 되도록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생활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이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김에 나는 또 말하겠습니다. 어떤 가짜 기공, 위기공은 그도 무슨 살생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는 초하루 날과 보름 날에는 살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초하루 보름 날에는 살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 발 가진 것은 죽여도 된다고 하는데 그 두 발 가진 것은 생명이 아닌가? 그 초하루 보름 날에는 살인을 해도 범죄가 아니란 말인가? 이 기공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의 입으로부터 하는 말을 듣고도 그가 사악한 것인지 바른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살생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어 우리는 또 육식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 것이 살생인가 아닌가고 묻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살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죽인 것이 아닌데 어찌 살생으로 칠 수 있습니까? 단지 당신이 고기에 대한 집착이 지날 뿐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을 말하게 되어 우리는 먼저 이 집착심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고기는 맛이 있어 먹게 되면 인이 바뀌게 됩니다. 고기가 없으면 밥이 넘어가지 않으며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 고기가 맛있고 인이 박힌 것으로 먹고 싶어서가 아닌가? 물론 우리 여러분들이 이 학습반에 참가하게 되어 여기에 왔는데 나는 여러분들더러 오늘부터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우리로서의 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먼저 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의 아주 강한 집착심입니다. 그럼 수련을 하면서 이런 집착심을, 이 집착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방금 이 집착심을 이야기하였는데 내가 동북에서 수련반을 열 때에 세 사람이 공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아침에 내가 공원 입구로 가는데 세 사람은 큰 소리로 고함치며 공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공을 연마하기에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가? 고기를 먹지 않다니. 나는 10년을 적게 살더라도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0년을 적게 살더라도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기에 대한 집착심이 어느 정도로 강한가를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얼마 살든 간에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강한 집착심을 마땅히 버려야 하는가 버리지 말아야 하는가 그건 꼭 버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더러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당신이 이 집착심을 제거하고 속인이 내려놓지 못하는 이 집착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법입니다. 석가모니는 그 해에 그 한 법문 중이 여부에 따라 이야기했으며 넓은 뜻에서의 설법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당신대로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 진정한 함의는 바로 당신이 여러 가지 집착심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또 단지 고기를 먹는 것뿐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음식을 먹기 좋아하고 나는 꼭 저런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모두 집착심이며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한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들은 법이 사람을 연마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역시 공이 사람을 연마시킨다고 합니다. 당신이 연공하지 못해도 공이 당신을 연마시키기 때문에 많은 상태는 이 공으로부터 반영되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연공하는데 눈물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연공을 하면 이런 상태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연공하면 저런 상태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연공하면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우리 이 공 속에 당신이 이 집착심을 제거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인위적으로 나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전에 들고 고기를 먹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이렇게 유지함이 좋으며 상관없습니다. 우리 지금 일반적인 수련으로 말하면 나는 당신대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 팔론다파를 연마하고 당신이 연마하노라면 어느 날 갑자기 고기를 먹을 수 없음을 발견할 것인데 당신이 고기 냄새를 맡아도 비린내가 나고 먹는다면 토하거나 구토하게 되는데 보증하고 이러합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은 또 같지 않으므로 어떤 사람은 평소에 고기를 한 사발이나 먹습니다. 그의 욕망은 대단히 큽니다. 그 자신이 이 증사 중에서 그의 마음을 제거하며 그런 것이 아직 그렇게 강하지 않다면 고기에 대하여 그다지 즐기지 않으며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일단 먹게 되면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 역시 당신에게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들이 고기와 관계가 없으며 영원히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 이 공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수련하는 주요 목적은 물질로부터 당신이 무엇을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속인이 마음, 집착하여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마음이 제거되었을 때에 당신은 어느 날 당신이 또 고기를 먹을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면 냄새를 맡아도 비린내가 나지 않으며 먹어보면 괜찮구만 하고 느끼는데 그런 당신은 먹어도 되는 것으로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이 먹을 수 있으면 먹도록 하며 먹을 수 없다면 자연히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먹지 못하다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이 그 집착심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기를 다시 먹어도 그다지 맛나지 않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집에서 그런 음식을 하면 따라서 먹고 집에서 그런 음식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생각하지 않는데 그 집착심이 없어진 것으로서 목적에 도달하면 됩니다. 그때에 가서 당신이 다시금 고기를 먹어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속인 사회 중에서의 수련은 복잡합니다. 또 어느 때에 가서 당신이 이 마음이 되살아날지도 모릅니다. 당신 집에서 늘 고기 음식을 하는데 이 냄새가 늘 풍김으로 또 이런 인이 바뀔는지도 모르는데 이 문제는 여러 차례 반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어느 날 당신은 또 못 먹을 수 있습니다. 한식이 지난 다음 당신이 이 마음을 제거한 후에 당신은 또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공법 중에서는 시간이 모두 비교적 짧으며 일반적으로 두 달 좋아오거나 어떤 사람은 한 주일, 두 주일이면 곧 지나갑니다. 그가 평소에 거기에 대해 별로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동안 지속되게 되는데 그래도 가장 길어서 반년을 더 넘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반년을 넘기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대다수는 한두 달 내입니다. 이 마음을 제거해버렸다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육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시 불교 중에서 그는 고기를 먹지 않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가
초기에 제자를 거느리고 법을 전할 적에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이 조목의 계율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고기를 혼이라고 여기며 끊고 있는데 사실 나더러 말하라면 지금의 불교는 계량 불교가 아닙니까? 석가모니가 애초에 불교를 창립할 때에 계율 중에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것이 없었으며 그 역시 사람의 각종 식물에 대해 식물을 거르는 이 집착심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기를 단독으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은 어떠한 것이 집착하여도 다 안 됩니다. 당신이 이런 음식을 먹기 좋아한다면 어느 날 당신은 갑자기 그 음식을 보기만 하여도 마음속으로부터 불길이 나며 보기만 해도 유가 시큼해 나서 먹을 수 없음을 발견할 텐데 이것은 당신이 집착을 제거하는 것으로 기타 식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초기에 법을 전할 때 인도에서 전할 때에 왜 고기를 먹지 않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그때는 세계적으로 인구가 아직 많지 않고 많은 지역은 아주 낙후했습니다. 전 세계의 경작 면적은 한계가 있어서 곳곳에 산민이며 늪이었습니다. 곡물도 대단히 희소했습니다. 아울러 방금 원시사회에서부터 탈퇴하여 나온 만큼 많은 사람은 유목인이 생활을 지내고 심지어 수렵을 생계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어떤 지역은 육식을 위주로 하였고 식물이 아주 긴장하여 골라먹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석가모니가 당시에 스님들을 거느리고 동량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스님들로 하여금 속인이 어떠한 욕망적인 생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돈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당신들을 돈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당신들을 출가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이런 물건을 좋아하고 저런 물건을 좋아하는데 모두 가지지 못하게 하고 당신들을 오로지 하나의 동명사발만 갖게 하여 당신이 각종 집착심 제거를 강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마음이란 사람이 수련하려면 아주 어려우며 그의 마음이 언제 가서 또 되살아날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어떤 스님은 이 동명사발을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이 동명사발을 보라. 돌로 된 것인데 조각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 그는 나의 이것이 보기가 더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나의 이것은 은으로 된 것이다. 나의 이것은 동으로 만든 것이다. 나의 이것은 옥으로 만든 것이라면서 동량하는 사발을 비교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동명사발을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사발을 저장해야겠다며 동명사발을 몇 개씩 챙겨두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것을 보고 동량하는 사발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한 차례의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고. 만일 당신이 이런 것들에 집착한다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당신이 집에는 좋은 것들이 많을 것이니까 가서 챙기면 될 것인데 하필 이 동량하는 사발을 당신이 무슨 좋은 것으로 여기고 남겨서는 뭐라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동량하는 사발에 대하여 한 차례의 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의 석가모니는 이렇게 수련하였습니다. 제자를 거느리고 최대한 더러 그들의 집착심을 제거시켰습니다. 이렇게 되자 스님들은 자연히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으며 노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는 물론 식물이 내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제자를 거느리고 가서 동행하고 걸식을 하였는데 그때의 곡물과 식물은 아주 긴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무엇을 먹으면 무엇을 주었으며 심지어는 뭘 먹다 남으면 무엇을 주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육식을 위주로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먹다 남은 것을 좀 주는데 그렇다고 당신이 안 가질 것인가. 사람도 희소하다 나니 심지어 하루에 밥 한 사발을 얻기조차 무척 어렵습니다. 이러했기에 그는 고기를 끊지 않았으며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이 한 조목의 계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혼을 금하는 것을 이야기하였는데 그때는 왜 혼을 금했는가? 그가 가리킨 혼이란 고기를 가리킨 것이 아닌데 지금은 고기를 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석가모니의 그 법은 세 글자로 개괄됩니다. 즉, 개정해입니다. 개란 정을 위한 것입니다. 정이란 그의 핵심으로서 말하자면 가부좌하고 착실하게 수련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스님을 본다면 경서를 보는 것을 마치 주요 과목으로 삼는데 물론 경서를 보는 것을 주요 과목으로 삼아도 됩니다. 하지만 수련을 해야 되는데 그는 수련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서는 좋지만 아주 적게 보며 하루 세끼 배불리 먹고 잠만 자므로 선실, 선정하는 방석, 선대를 본다면 모두 먼지가 두툼히 앉았으며 앉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은 가부좌를 하고 착실히 수련해야 하는데 수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의 착실한 수련이란 하루 종일 거기에서 수련하며 밤에도 가부좌를 하고 낮에도 가부좌를 하였는데 이것을 주요로 했지만 지금은 가부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승차를 제거하는 주요한 면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가부좌를 하고 있는데 누가 만약 당신을 결안한다면 그것을 가장 큰 파괴로 여겼습니다. 만일 어느 스님이 파, 생강, 마늘과 같은 것들을 먹었다면 그 냄새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입증하지 못하게 하고 수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의 가부좌할 때에는 8사람, 10사람씩 빙 둘러앉아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가부좌를 하였는데 삼림석이나 혹은 산불석에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가 역하여 다른 사람들이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파, 생강, 마늘은 혼에 속하며 먹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파, 생강, 마늘은 사실 익힌다면 그것은 냄새가 없으며 이 문제에 관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파, 생강, 마늘을 생것으로 먹지 못하게 금지된 이 문제가 나중에 우리 중국으로 전해 들어올 적에 고쳐버렸는데 인도에서 대승불교로 고쳐졌으며 개량한 후에 대승불교는 계율이 많아졌습니다. 요구는 보살법에 도달하였으며 심지어 불법을 닦는 수련으로 도달하여 그의 계율 역시 높았습니다. 그 중에 고기를 먹는 것을 훈이라고 하며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온 것입니다. 방금 나는 육식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였는데 바로 이 원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스님은 아주 높은 층차에 수련된 후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간에 근본적으로 주요한 것이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히 우리 광동, 동남아에 모두 이런 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부처 수련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물으면 이 말을 마치 때가 지난 말처럼 여기며 그는 부처 수련을 하고 안 하고를 말하지 않고 우리 집은 채식을 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 언어의 뜻이란 바로 내가 부처 수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채식을 한다는 것으로 부처 수련을 하는 것을 대체하는데 그건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단지 이 고기 자체에 대한 이 한 점에서의 집착을 버린 것이지만 사람의 집착심이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과시심, 질투심 이런 각양각색의 심리가 그야말로 대단히 많은데 당신이 이런 하나의 집착을 버렸다고 부처 수련을 칠 수 있는가? 내가 말한다면 너무나 먼 것으로서 부처 수련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말법식이라 그 역시 얼떨떨합니다. 어쨌든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마치 나는 부처로 수련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안 됩니다. 당신이 신심이 제거되어 올라가지 않는다면 고기를 먹지 않고 금식을 한다 해도 수련 성취되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반드시 진정하게 자신을 제거해야만 됩니다. 속인이 실천 중에서 가장 복잡한 환경 중에서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당신은 비로소 수련하여 올라올 수 있는 것이며 사람 몸이 일체 좋지 못한 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방금 내가 이야기하였지만 우리 발언공이 어떻게 육식 문제를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위적으로 당신을 요구하지 않으며 물론 어떤 사람은 그가 원래 고기를 금했다면 그만큼 역시 좋습니다. 사실 아주 높은 층차에서 수련할 때에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로 말하면 아마 어떤 사람은 스승님은 뭘 잡수시는가 하고 묻는데 나는 아무것이나 다 먹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슨 독한 뱀이라든가 난잡한 것들은 나는 먹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음식은 다 먹습니다. 고기가 있다면 나도 따라서 먹을 수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먹는데 어쨌든 나는 배불리 먹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주로 고려한 것이란 내가 나와 법을 전하면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많은 교제를 해야 할 일들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 해에 석가가 법을 전할 때에도 이러했으며 역시 이런 문제에 부딪혔었습니다. 육식을 이야기한 김에 나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람의 인인데 인이란 바로 집착입니다. 인이 박힌 것은 바로 집착하여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 종교로 말한다면 술을 마시면 성을 난잡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성을 난잡하게 한다면 함부로 하는 짓이 아닌가? 그럼 또 무엇을 수련하겠는가? 또 어떤 도에서 이야기한다면 술을 마시면 맥을 막히게 한다는데 진짜든 가짜든 우리는 그것을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상황 당신이 신체에서 수련하여 나온 것을 말한다면 특히 불가에서는 그 술 냄새를 아주 꺼립니다. 당신이 술을 마실 때 당신 신체의 일체 생명체는 당신이 공을 포함하여 모두 몸에서 떠나가며 당신이 몸에 있지 않습니다. 이 냄새는 아주 독합니다.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교제가 적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욱이 우리 남방에는 계획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 억지로 권할 사람이 없으며 당신이 뭘 마시려고 하는지 당신은 음료를 요구하고 당신은 사이다를 요구하며 당신은 광천수를 요구하고 그는 맥주를 요구하는데 내가 말한다면 이건 모두 자기 나름대로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마시지 않는다면 내 생각에 그 역시 억지로 당신에게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련하지 않는 사람이 말한다면 술을 마시는 것은 피를 좀 돌리는 작용을 하기에 몸에 좋은 점이 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속인의 설입니다. 용공인인 당신이 피를 돌려서는 뭘 하겠는가? 당신이 피는 그것으로 돌릴 필요가 있는가? 다음으로 또 담배를 피우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남들이 말할 때 속이는 술을 마시면 그래도 신체를 좀 더우며 연세가 있는 사람은 술을 좀 마시는 것으로 한기를 제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최저 한도로 한의에서는 또 약수를 이야기하는데 물론 여기까지 이야기한 김에 도가 대도를 수련하는 한 가지 대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도가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개별적인 문파에서는 술을 마심을 강구합니다. 술을 마셔서 취하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으며 취하도록 마시고 자는데 한 번 취하면 며칠,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는 왜 이렇게 하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면 그가 직접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며 그더러 반드시 이렇게 하게끔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수련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니며 그의 후원신 후이십니다. 그는 술로 마취시켜야만 그 사람은 수련할 수 있는 것으로 대단히 슬픕니다. 많은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역사상 많은 신처는 모두 잠을 잘 잡니다. 모두 그를 숭배하고 있지만 내가 말한다면 그는 대단히 슬픕니다. 그 자신도 누가 수련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다만 그가 마지막 일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이 법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것은 사람이 마땅히 알지 못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석가모니 법이 유전되어 나오면서 많은 것은 다 깨달음에 의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오늘날 너무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역사 시기에 처하여 특수하게 한 가지 일입니다. 만일 당신이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는 이 법을 듣지도 않으며 지금의 사람은 더욱 깨닫지 못합니다. 이야기해준다 하여도 또 해낼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또 난잡한 것들을 제기합니다. 물론 깨달음은 다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되돌아 담배를 피우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남들은 술을 마시는 것은 속인에게 좋은 점이 조금 있다고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것은 실질로는 사람에 대하여 좋은 점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음을 제청할 적에 그는 말하였습니다. 누가 이런 한마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이 말을 빌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담배를 피우면 대뇌를 휴식시키고 신경을 조절할 수 있으며 담배를 피우면 뇌력노동에 좋은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담배는 당신이 되뇌를 하여금 전혀 맞게 할 수 없으며 또 당신으로 하여금 무슨 좋은 점이 있게 하지 못합니다. 상반대로 당신에게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담배를 좀 피우고 나면 몸이 가벼운 것을 느끼게 되는가? 왜 이런 감각이 있는가? 내가 말한다면 당신이 정신사격이며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인정함으로 당신이 정신은 한 가지 작용을 일으켰으며 당신이 담배 한 대를 피웠다 해서 휴식이 되었고 신체가 좋아졌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기에 앉아서 휴식하며 휴식하여 느슨해진 것이지 담배를 피워서 휴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담배를 피우면 좋은 점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영공이는 신체를 정화시켜야 하며 신체를 끊임없이 정화시키고 신체를 끊임없이 정화시켜 높은 층차이로 돌파합니다. 그런 병이 있는 사람도 또 신체를 정화시킴을 강구하고 병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줄곧 당신을 도와 정화시키는데 공 역시 이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당신이 연기가 나는 것을 또 몸으로 거둬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사람들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신체에 해롭다면서 이면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 인체를 해 할 때 발견한 데 의하면 담배를 피운 시간이 긴 사람은 기관이 모두 시커머며 기관지마저 모두 시커멓고 중한 사람은 폐마저도 시커멓고 식도마저도 시커먼 것으로 남들이 한 말이 맞습니다. 이 해부한 것이 거기에 놓여 있으면 시커먼데 그는 당연히 시커멓습니다. 우리 북방 사람들은 알지만 그 굴뚝도 시간이 길면 검댕이가 너무 많게 되어 털어내야 하는데 당신은 이 연기만 피우면서 치지 않고 늘 이렇게 걷어들기만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시커멓습니다. 그렇지요. 또한 영공인으로서 끊임없이 정화되어야 하는데 당신은 또 끊임없이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어느 한 점에서 부합되는 것인가?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영공하려고 한다면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당신은 부처 수련을 하고 도를 닦는 사람이나 저리 불쌍히 어디 담배를 꺼나 물고 있는 것을 보았는가? 어떤 사람은 끊지 못하는데 주요 원인은 나는 끊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의력이 없으며 당신 자신이 끊으려 하지 않고 인이 너무 크다면 무슨 추동력이 없어 끊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면 당신이 수련하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끊도록 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것을 이야기한 것만큼 이 담배를 이야기할 때 나는 한 가지 것을 내보냄으로써 당신이 다시 담배를 피운다면 당신은 그 담배 맛이 되게 쓰며 아주 견디기 어렵고 맛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인도 많이 작아질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시작하여 당신은 그것을 끊도록 하십시오. 이건 기회이므로 만일 끊지 않는다면 이런 기회가 더는 없을 것입니다. 방금 우리들은 이 살생과 육식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투심을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단독으로 내놓고 이야기하며 단독으로 내놓아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하지 않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신식 문제를 언급할 때 나는 모두 개괄적으로 이야기하였으며 어느 하나의 마음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독으로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질투심을 우리는 단독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것이 우리 지금 사람들에게 표현되면 지금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표현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데는 모두 이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많이 하여 온몸에 병으로 되었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는데 역시 질투심이 조성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사람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이 근원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중국 사람은 아주 내향적입니다. 외국인, 서방 사람은 아주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왜 이런가? 그는 좋아도 나빠도 말하지 않으며 분명히 그러한데도 그는 이러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상 겸손한 것이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너무 외향적이기 때문에 어떠하면 꼭 어떠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는 화가 나도 나타내지 않으며 기뻐도 보아낼 수 없습니다. 물론 수양이 있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건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다른 하나의 좋지 못한 면을 가져옵니다. 사물을 마땅히 두 개 면으로 보아야 하며 변증적으로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런 내향적인 성격은 중국이 유교로부터 온 것입니다. 수양을 중시하고 쉽게 나타내지 않는 것을 중시하며 재간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금의 인류는 말법 시기에 있어서 불교라도 좋고 도교라도 좋고 불교라도 좋고 천주교, 기독교라도 좋으며 얼마나 되는 사람이 그가 요구한 것에 따라 하는가. 말하자면 신법이 요구가 없으며 이미 말법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럼 이때에 이르러 이 사람이 통제를 잃었을 때에 마치 우리 중국 사람처럼 이런 내향적인 성격은 강렬한 질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방금 이 외국 사람은 외향성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외향에 대하여 나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 외국인을 말한다면 그가 기뻐하는 것을 당신은 보아낼 수 있고 화를 내는 것도 보아낼 수 있으며 잠시 후에 좋아지는 것도 보아낼 수 있는 것으로 그는 곧 이렇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여기며 무슨 겸손이고 아니고를 말하지 않으며 이런 것을 중시하지 않고 마땅히 실제적이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중국 사람은 이런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차이점은 대단히 큽니다. 때문에 중국 사람은 아주 내향적이고 외국인은 아주 외향적이어서 표현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를 듭시다. 외국에서 품팔이를 하는데 당신이 일을 잘한다면 사장은 기뻐서 상금을 더 줍니다. 당신에게 돈을 더 줍니다. 이 외국 사람도 외향적이라 기뻐서 이 돈을 남들 앞에서 한 장 한 장씩 헤면서 오늘 사장님이 나에게 돈을 이렇게 많이 주었다고 기뻐하면서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가는데 그는 남몰래 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 사람이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잘했다고 이 사장이라든가 상사는 당신에게 상금을 좀 더 많이 주면서 빨리 남몰래 감춰야지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다른 사람이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좋은 친구라도 마음속으로 내키지 않아 함으로 식사 초대를 해야 합니다. 식사 초대에 당신을 청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두 가지 같지 않은 관념이기에 두 가지 같지 않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외국 어린이가 학교에서 100점을 맞았다면 그는 이 100점을 맞은 시험지를 들고 기뻐서 집으로 뛰어가면서 외칩니다. 나는 100점을 맞았어요. 나는 100점을 맞았어요. 하면서 집으로 뛰어갑니다. 이웃집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맞장구를 칩니다. 야, 톰, 훌륭하구나. 라고 칭찬해주고 저쪽에서는 야, 제커, 잘했구나. 다음번에 또 100점을 따라고 하면서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만약 그 일이 중국에 있다면 참으로 잘못됩니다. 이 학생이 100점을 맞고 기뻐하면 나는 100점을 맞았어요. 나는 100점을 맞았어요. 하면서 집으로 뛰어간다면 그 이웃들은 창문을 열고 방문을 열기도 전에 집안에서부터 욕이 나갑니다. 뭘 후죽거릴 거 있냐? 뭘 대단할 거 있어? 그래서 100점 맞은 걸 가지고 누가 100점을 맞아보지 못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같지 않은 관념으로 조성된 결과도 같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집착심이 체현이며 이것이 바로 질투심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질투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무척 딱딱하게 만들며 서로 불복하고 서로 헐뜯게 만듭니다. 이런 일을 외국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들 중국 사람은 내부 싸움을 많이 하며 자신이 자신을 망친다고 합니다. 출국한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왜 당신들 중국 사람은 이렇듯 단결이 되지 않는가고 합니다. 그가 저 사람을 헐뜯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을 헐뜯습니다. 그 사장이 여기에서 일하던 사람을 고용한다면 여기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가서 결안하며 그에게 험담을 합니다. 나는 이 민족, 이 사람을 말한다면 질투심이 우리 현대 사람을 결안하며 대단히 심하게 결안합니다. 그 연공하는 사람도 당신이 방금 연공이 길에 들어서 만큼 아직도 이면에 많은 부족이 있으며 많은 질투심이 있는 것으로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이렇듯 심각하게 제기하는가?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한 가지 규정, 고정된 규정이 있는데 질투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전과를 얻을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당신이 기타 면에서 어떻게 잘 수련되었던지를 막론하고 공을 성취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연공인 사이에 표현되는 것 역시 대단합니다. 속인 사이에는 상호 단결이 되지 않고 단결이 되지 않은 많은 요소가 조성되며 마음속으로 평형을 잡지 못합니다. 그는 주로 왜 마음속으로 평형을 이루지 못하는가? 그는 당신도 두 손의 머리가 하나이고 나도 두 손의 머리가 하나인데 왜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이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물론이죠. 당신은 같은 사업을 한다고만 보지 마십시오. 같지 않습니다. 또 보수도 같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사업이 좋고 나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면 그것은 사람의 근기가 조성한 것입니다. 밑에 전에 절대 평균주의를 할 적에 사람은 태어나서 모두 같으며 후천적으로 사람이 개변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나는 이 말이 너무나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태어나자마자 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것인가? 지금의 가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왜 병이 있는 아기들이 있는가? 지금 더욱 이상한 것이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이빨이 있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말을 할 줄 아는데 무엇이나 다 있습니다. 그것은 천편일률로 될 수 없습니다. 후천적으로 사람이 개변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말한다면 후천적으로 사람이 개변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의 일생은 일찍이 그렇게 잘 배치되어 있는데 그가 어찌 같을 수 있습니까? 장래에 그가 발전하여 내려간다 해도 당신은 자신이 생명의 길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며 자신의 생명이 그 한 갈래 길에 따라 발전합니다. 그의 생명의 길에 이런 것이 없는데 억지로 얻고자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는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질투심이 생긴 것입니다. 잘 먹지도 잘 자지도 못하며 자신이 온몸을 병주머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늙음하기는 비관하고 실망하는데 불평으로 인하여 온몸이 병이고 마음이 소침해집니다. 사실은 이 한층이 이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도리를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볼 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며 공장에서 일하는 솜씨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며 무엇이 되며 남들은 모두 당신을 칭찬합니다. 혹은 한 사무실에서 그는 무엇을 해도 무엇이 되지 않고 당신은 무엇을 해도 무엇이 됩니다. 그러나 남은 그를 책임자로 승진시켜 또 당신이 상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마음속으로 평형을 잡지 못하며 곳곳에서 사람을 찾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이 점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보건대 그가 뭘 하면 뭐가 되지 않지만 그의 명예는 그것이 있으면 당신이 뭘 하면 뭐가 되지만 당신의 명예는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힘을 쓴다 하여도 안 됩니다. 큰 나쁜 짓을 하여 얻지 말아야 할 남의 것을 탈취하기 전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큰 업을 빚게 됩니다. 속이는 이 한층의 이치를 보지 못하며 늙음하게 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여 마음이 소침해집니다. 심지어 늙음하게 가서도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산다는 것이 되게 어려우며 얼떨떨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사실 우리 이 강의는 연공인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으로 사실은 이러합니다.
제가
이건 속인 중에서 비교적 강렬하게 표현되며 연공인 중에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된다든가 그 상태라든가 하는 것이 다 같지 않습니다. 남이 자기보다 연마가 잘 되었다면 마음속으로 평형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 보도소의 소장도 만일 바꾸어버리면 물론 개별적이며 대다수는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그 개별적인 사람은 마음속으로 평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될 말인가? 내가 그보다 나은데 왜 나 이 소장을 떨구어뜨리고 불을 바꾸는가?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은 배술인가? 아니면 당신더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한 것인가? 만일 당신이 배술이 되고자 한다면 돈도 많이 버는 만큼 직장에 가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은 모두 의무적으로 봉사하는 것인데 당신은 무엇을 집착하는가? 당신은 완전히 남을 위하여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은 깃발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고는 남에게 주지도 않으며 마치 자신의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룬궁을 널리 전하기 위한 것인데 당신이 집에 갖다 놓으면 누구에게 알리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널리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은 어느 점으로 당신의 영공인의 표준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한 것이 맞습니까? 이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물론 우리 공에서 우리 이 문중에서는 아주 적으며 이런 것이 아주 적습니다. 기타 법문 중에서는 비교적 심각한 것으로 기타의 기공에서는 서로 간에 돈을 위하여 다투고 싸우며 서로 단결하지 않고 공파와 공파 사이에 다투고 있습니다. 그가 그를 욕하고 그가 그를 욕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참으로 난장판입니다. 모두가 다 기투심이 작용한 것이 아닙니까? 무슨 당신이 좋고 그가 나쁘며 당신이 좋고 그가 나쁘다는 것 역시 속인의 마음이며 모두 속인입니다. 왜 영공을 하며 그 영공을 하여서는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물론 이거 역시 제거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중국 고대의 돌을 닦을 때에도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 책에서 쓴 것처럼 원시 천전이 강태공을 파견하여 그대로 가서 신을 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공표가 말을 듣지 않으며 질투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보라. 이 머리를 잘라버려도 다시 붙일 수 있는데 저런 늙어빠진 영감대로 가게 하고 나를 가지 못하게 한다면서 늘 강태공에게 교란을 부렸습니다. 비록 이것은 이야기지만 이런 뜻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형, 사제지간의 질투심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즉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질투심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모두 수련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절에서 신통을 이야기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석가모니 시대에 바로 신통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석가모니는 신통을 운영하였는데 그의 10대 제자 중에 목건녀는 신통 제일로 꼽혔고 또 여제자, 요 10대 제자 중에서 연하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역시 신통 제일로 꼽혔습니다. 그들이 실정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만일 당신이 절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당신을 주화이마 되었다고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럴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 절의 수지는 물론 중국 역사상에 많은 고승이 나타났던 것이나 갈수록 더 안 되었으며 한 세대 한 세대 오늘까지 전해온 것으로 그건 더욱 안 됩니다. 절이 그 주지라든가 큰 스님, 상좌, 주좌인 그는 대금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다만 연세가 많을 뿐이므로 학렬을 따져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그것은 속인이 그에게 준 명칭이지 부처의 명칭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주지가 되다나는 시중을 드는 사람이 있게 되어 좋지 않은가. 그러나 시중을 들수록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고생을 겪지 않을수록 수련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불을 떼고 밥을 지는 작은 스님은 소금기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등급으로 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생을 가장 많이 함으로 쉽게 개호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느 하루 개호하게 되자 스님들이 온 벌레 들고 저리 스님들이 모두 그를 찾아와 이것저것을 물어봅니다. 이 주지가 생각하니 이 주지 노릇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안 된다. 질투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개호하지 못했는데 그가 개호하다니 안 된다. 그는 주화이마다 라면서 그를 절에서 내쫓으며 배척합니다. 오래고 오래되어 누가 만일 어느 날 절에서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주화이마라고 인정합니다. 질투심 문제에 관하여 나는 이만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은 사회상에서 어느 날 인류가 이 지경으로 된 것도 많이는 모두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병원 치료와 기공 치료의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공으로 병을 치료하는데 기공은 수련에서 가장 낮은 층차의 것입니다. 기공사, 그는 사실 수련자입니다. 수련하는 사람이 병을 치료한다면 능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고층차의 수령자는 업을 없애주는 정도에 도달할 수 있고 낮은 층차의 사람은 업을 없애는데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는 이 병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재발하지 않으면 1년이나 반년이 지나거나 또는 몇 년이 지나서 재발하게 하거나 혹은 당신에게서 밀어버려 멀게 될 때에는 다른 난으로 전화됩니다. 당신이 병이 없게 되면 아마 당신이 집이 재난을 당하거나 혹은 친지, 친구의 몸으로 전화될 것인 즉 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수령 과정 중에 있는 기공사는 업을 없애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다만 업력을 뒤로 미루고 업력을 전화시킬 뿐입니다. 많은 기공사의 수련은 모두 후일수 수련이기 때문에 그 자신도 그가 한 일이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어떻게 치료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으며 그는 다만 병이 나아졌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 환자도 편안해지고 거뿐해졌으며 병이 없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진정하게 아주 높은 층차이로 수련된 사람만이 비로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은 층차라도 좋고 높은 층차라도 좋고 이렇게 많은 해에 이런 수련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였는데 이는 다 아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이렇듯 많은 사람이 기공을 연마하겠습니까? 이것은 허시할 수 없는 하나의 군중성적인 활동입니다. 내가 말한다면 지금 1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공을 연마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범위 내에서 하나의 군중성적인 활동을 당신이 보고도 못 본 척해도 안 되며 당신이 부인해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것인데 왜 여러분들이 이렇듯 믿는가? 바로 그가 확실하게 몸을 건강히 하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속인이 현존의 물질공간의 병이 어디에로 갔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그가 지금 편안해졌으며 그의 이것은 몸을 건강히 한 것이 아닌가? 그는 이런 작용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기공이 사람이 건강에 일으킨 작용을 누구도 허시할 수 없으며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의사는 비교적 고집스러우며 그는 기공을 믿지 않습니다. 기공이 제기되기만 하면 그는 말합니다. 그가 말한 것 역시 대단히 무단하고 억지이며 과학적이 못됩니다. 당신들 기공이 병을 치료한다면 우리 의사들을 해서는 뭘 하겠는가? 이 한마디입니다. 이건 너무나 억지이며 무단입니다. 어떤 기공사는 말문이 막혀버렸으며 해석하기 힘들며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사실 기공이란 수련자가 기를 이용하여 수련의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속인 그 한층의 법을 벗어났고 그보다 더 높으며 속인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속인의 일을 간섭한 것입니다. 한 기공사, 한 수련자가 자비심이 우러나와 이러한 일을 하였으며 작은 면적으로 개별적인 사람을 위하여 일부 비교적 괜찮은 사람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며 작은 면적으로 사회상의 큰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직업으로 삼아 한다면 절대 좋은 점이 없습니다. 하나의 진정한 수련자라면 그의 제자에 대하여 이렇게 해줄 것인즉 이건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기공을 수련하는 이런 것을 사회상에 내놓아 병원을 차리고 건강회복센터를 세우거나 혹은 일부 기공사를 조직하여 병을 본다면 당신은 그의 치료 효과가 일락천장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 병을 봐주면 즉시로 나아졌는데 이번에 그가 병을 치료하면 병원에서와 같습니다. 또 몇 개의 치료 과정을 거친다는데 병원의 효과보다 좋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왜 이럴 수 있는가? 말하자면 속인 중에 이 상태는 함부로 남에게 파괴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초상적인 법으로 무조건 속인 중이 법을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함부로 속인의 이치를 다 파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한층은 바로 이 한층 법중의 것이므로 함부로 흐트러지게 한다면 이것이 어찌 되겠습니까? 바로 이 도리입니다. 때문에 그것은 병원을 차릴 수 없으며 이렇듯 대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몇 년 전에 그 기공열전은 하나의 특수한 역사 시기, 특수한 상황이며 그 상황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말하자면 근본적 원인은 병원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는 병원을 대체할 수 없지만 그가 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물론 그는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하여금 수련의 정도에 도달하게 하려면 신체의 무슨 불치병, 불치병을 모두 통제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의 이렇듯 높은 것, 그렇듯 높은 경지에 도달한 것을 내놓아 서민에게 병을 적어야 준다면 그건 물론 그 특이한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하지만 대면적으로 속인 사회를 결연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기공사는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지 못하며 약을 먹는 것은 바로 독약을 먹는 것이며 수술을 한다는 것은 살해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말을 너무 절대적으로 하였다고 말합니다. 어떤 기공사는 그가 어떻게 기공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알뜰말뜰 해가지고도 정리를 내리기 좋아합니다. 병원에서는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면 누가 병원에 가서 병치료를 받겠습니까? 수술을 하여 그런 것을 떼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그가 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승인하지 않아서 되는가? 약을 먹는 것도 확실히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병원에서는 확실히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지금 많은 증상을 진찰해내지 못하며 많은 병증을 진단해낸다 하더라도 치료하지 못하는가? 그 의료수단이 비록 속인이 이 증상면일 것이고 인류가 전체적으로 과학이 앞으로 발전함에 따라 발전하는 것으로 그것이 특수하게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만은 오히려 속인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은 음력이기 때문에 어떤 음력은 산처럼 대단히 큰 것으로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수성관처럼 수성이 되는데 당신이 좀 치료되면 그것이 또 오므로 치료하기가 어렵고 잘 치료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의료수단이란 다만 이럴 수밖에 없으며 어떤 병은 치료할 수 있으나 어떤 병은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는 병이 있게 되면 일찍이 치료해야 하며 병이 작을 때 치료하기 좋으며 커진 다음에는 치료하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는 도리가 있습니다. 이 병치료를 이야기한 김에 우리는 또 한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기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많은 한의원에서도 모두 기공을 연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런 가짜 기공을 연마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을 모두 해치게 됩니다. 이 한의로 말하면 그것은 중국 고대에서 아주 큰 작용을 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대단한 대의학자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손사막, 화타, 이시진, 견작 등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학서적이 기재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모두 특이 공능이 있었습니다. 내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중국 고대의 과학은 현대 과학에 비하여 현대 서방에서부터 전해온 이 과학의 한갈래 노선에 비하여 더욱 고명하고 만일 그대로 발전하여 내려갔다면 더욱 빨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은 하나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만일 괜찮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이 그것을 관널 속으로 갖고 갈지언적 전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것은 인위적으로 보급이 상태에 조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점차 서방이 이런 아주 현실적인 것, 다만 현실 사물 중이 요만한 것이 인식하는 것에 의하여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 한갈래의 길을 따라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주 늦다고 말합니다. 중국 고대의 그의 이학을 내가 말한다면 아직도 현대과학보다 발달하며 지금이 서방과학보다도 더 발달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이 이학의 치료수단, 진단하는 수단이 얼마나 높은가, 무슨 CT를 한다든가 B초음파를 한다든가 X광 사진을 찍는다든가 하는 등등인데 당신이 내장에 있는 병을 다 보완할 수 있지 않는가고 말합니다. 내가 말한다면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화타, 손사막, 이시진, 견작 등등 이런 대의학자들은 당신이 그 의학책에 기재된 것을 본다면 모두 특이 공능이 있었습니다. 그의 천목은 인체를 보완할 수 있으며 또한 층차가 높은 사람은 여기에 서서 이 사람을 볼 때 한 면으로부터 당신이 네 개 면을 보는데 또 한층 한층씩 당신이 모든 조직을 조각내다시피 잘라서 보며 또 이 공간을 꿰뚫고 다른 공간 속에 병이 존재하는 근본 원인을 볼 수 있는 것만큼 현대의학이 이 점에 도달할 수 있는가? 현대의학은 도저히 도달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나의 이것은 어디에 가든지 어디든지 갖고 가면 또 에너지원도 소모하지 않지만 당신 그것은 전기가 없다면 쓸모가 없으니 그렇게 큰 것을 당신이 움직이려 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의 이것은 어디에 가면 어디로 갖고 갑니다. 당신이 말해보십시오. 누가 더 발달한가를. 치료 효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치지 아래서 이런 사람, 이빨을 뽑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이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를 속이려 해도 속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조각 천을 땅 위에 펴놓고는 그 위에 한 무더기의 이빨을 모아놓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공원으로부터 연공을 하고 나오면서 구경을 하였는데 이빨을 젖지 못한 사람이 뽑아달라는 돈도 받지 않고 뽑아주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의 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자그마한 병, 노란 병은 요만큼 큰데 스트렙토마이신 약병 속에 노란 약물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발산되어 나오는 기는 노란 것이었으며 아주 짙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당신은 이 이빨이 아픈 것이 아닌가? 이 이빨이라면 좋다. 잘 맞춘 다음 이 약병이 고무마개를 열고는 그 아픈 이빨에 마주대고 그는 당신들을 안으로 빨아들이라고 하면서 뺨을 사이에 두고 빨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빨라고 합니다. 쓰하고 매먹은 빤 다음 본 다음에 그 노란 약물은 전혀 적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마개를 막고 놓았는데 그 자신은 나의 이야기 얼마나 신기하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더듬습니다. 뭘 더듬는가? 내가 보니 주머니로부터 한 곽이 성냥을 꺼내어 성냥개비 하나를 그 집어내서는 이 사람이 입을 벌리면서 잠깐 사이에 이 성냥개비로 그 이빨에 마주대하고 척 해지분이 이빨이 빠져나왔습니다. 피가 약간 묻었을 뿐 출혈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을 뽑아주었는데 누가 오든지 다 뽑아주었으며 뽑은 이빨은 한 무더기나 되었습니다. 내가 보니 이것이야말로 이 약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는 또 본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북 사람은 보아낼 수 있는데 그는 본지 사람이 아니었고 약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말한다면 많은 것들은 민간에서 유전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일 서양 이사한테 간다면 당신은 서양 이사가 선진적이라고 하는데 서양 이사한테 가서 이빨을 뽑는다면 잘못됩니다. 그 기기는 아주 정밀하고 전기도금, 크롬도금을 한 것으로서 그건 자동적으로 회전하는 것입니다. 스스하고 그 전성대로 된 이것은 아주 멋지고 이자도 아주 멋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치료 효과를 보아야 하며 실제적인 치료 효과를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앉아서 이빨을 뽑으려 하는가? 어떻게 뽑는가? 먼저 마취 주사를 맞는데 그 마취약을 한 대 맞아서 되는 것인가? 그 마취약을 맞는 거 역시 대단히 아픕니다. 여기 한 대 저기 한 대 찔러서 고함을 찌르는데 잠깐 지나서는 어쨌든 마비되었고 마비되었으니까 뽑도록 하자. 어떻게 뽑는지를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알 것인데 그 큰 집게 정말로 철로 된 집게입니다. 카카카 당신에게 뽑아주는데 잡아 뽑는 것이라 잡아 뽑다 나니 이 뿌리가 끊어졌습니다. 뿌리가 끊어졌으니 어떻게 하는가? 그 철망치와 끌을 가져다 마치 목공이 그 끌로 치는 것처럼 땅땅땅 당신에게 내리굽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혼비백산할 지경이라 겨우 당신에게 다 수습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단히 고급적인 기기를 이끌어와서는 당신에게 뚫려주는데 하고 뚫을 때에 당신이 이 신경은 자극을 받아서 참말로 펄쩍 뛸 정도입니다. 또 피를 여러 번 뱉어내야 하며 집에 가서 한동안 입고 한동안 보양하고서야 비로소 이빨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말함으로써 누가 더 선진적인가를 당신이 말해보십시오. 나의 이것은 성냥개비로 척 후벼내기만 하면 이빨이 뽑힙니다. 물론 이 서양 이학을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니며 지금은 모두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다면 중국 고대 이학은 확실히 아주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돌이켜 중국 고대 이학이 아주 발달했다고 말하지만 지금이 한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한의는 중서 이학이 결합된 산물입니다. 가장 일찍은 한의는 이 의학원이 한의였는데 서양 이사가 배양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진료수단마저 모두 서양 이학으로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은 다 서양 이학이 방법입니다. 지금이 서양 이학. 물론 우리 이 자리에 한의 이사가 있지만 당신은 다른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지금이 이 서양 이사나 한의사도 확실히 이러한 것으로 당신이 아무리 고명하다고 하여도 화타, 이시진, 현작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비록 지금 한의가 발전하였고 보급되고 있고 크게 발전된다고 하지만 그의 정화적인 것은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물려받은 것은 다만 경험과 약 처방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김에 나는 이러한 것들을 말했는데 이만큼 이야기하겠습니다.